오늘 우리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11장 21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예,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 살필 내용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은 한 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야곱처럼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뭐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창세기 50장의 거의 반 이상이 야곱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야곱의 마지막 한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다 믿음의 삶의 걸음걸이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문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장식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믿음이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이 식고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지고 죽을 때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부정하면서 복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은 어릴 때보다 젊어서보다 늙어서보다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더욱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아까도 제가 감사하고 뵙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숙되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그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의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면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퉜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도 있지만 약탈자다, 빼앗는다, 속이는 자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선천적으로 남에게 지기를 싫어했던 사람, 또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한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의 유혹해서 장자 권리를 빼앗았던 자, 그리고 눈먼 아버지 자갈 속에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 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는 부자게 되겠다고 돈 벌겠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일만 했던 사람,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란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러면서 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야곱의 삶의 노년의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던 사람. 야곱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젊어서보다는 늙어서, 늙어서보다는 더욱더 임종에 가까울 때 더 깊어지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믿음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했다. 그래서 주부 뒷면에 오늘 설교를 좀 잘 팔로우하라고 요약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나타날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간증이 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서학자 아더 핑크는 야곱의 생일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드디어 자기의 진모가 보여졌다는 얘기죠. 그죠? 참 적절한 묘사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에 많은 난관들을 뚫고서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며 마침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승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의 성숙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의 갈등을 이긴 자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추구했던 그의 이기심, 또 도적 같은 마음, 투기와 질투, 두려움 등 육신의 찌꺼기는 녹아버리고 이제는 늙어질수록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야곱의 삶은 한편의 감동 같은 드라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죽었단 말은 그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표현의 고백이 연세가 들수록 또 확고함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잘해야겠죠. 그죠?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죽을 날 밖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화되었고 죽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말하고 있어요.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들도 똑같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뭐요?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회의감도 있었고 죄도 범했고 좌절과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가장 빛나게 되는 그의 생애는 말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재차 여행을 떠날 때 베냐민과 동행할 것을 허락하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창세기 43장에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실 때와 또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릴 때 한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얼마만큼 그 약속을 의존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70인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이제 백벌이 성상한 노장이 그 야곱이 애굽의 절대 군주 앞에 섰을 때 또 제국의 통치 앞에 섰을 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태도는 선민으로서 또 족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서 정말 복의 통로로 쓰이시듯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28절을 보면 야곱은 이때 147세를 삽니다.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17년을 더 살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 130세에 내려가서 그 야곱 위에 했던 말이 참 유명한 말이 40장 9절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그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수장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동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게 훌륭한 점이 뭐냐? 그 자신이 겪는 고난,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성화로서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피면은 중요한 순간이 세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기점을 통해서 점차 변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죠. 이 세 번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변하고 또 생각이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행복에 대한 야곱의 관점이 바뀌는 그런 세 번의 만남이 28장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난가는 첫날 길에서 누웠을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거기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2장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딸이 강간당하고 분연히 일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깨우침을 주면서 그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이렇게 세 장면,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야곱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관은 성숙하고 또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 결과 점점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그가 깊은 신앙의 경지와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한 해 한 해 시간이 들고 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의 덕도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고목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고목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신앙의 나무의 고목은 시간이 오래되면 속이 비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들수록 냄비가 아닌 뚝배기가 돼서 쉽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줄 쫓는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또 임종 앞에서 그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임종 직전에도 어떻게든 구원을 초청하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제 유족들이 얘기하면은 끝까지 입 다물고 그냥 임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구원, 이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다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친 과정에 만들어내는 산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으로 임종을 맞고 믿음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남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선데이스쿨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조급함으로 내린 결단이 뭐였죠?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근데 야곱은 야곱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뜻을 버리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창세기 48장이에요.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 거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야곱 오직 요셉과 두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내용은 오늘 히브리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에서 두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가 그 두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명기 2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장자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낼 때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발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약속한 기업에서 구별된 그러한 몫을 이들이 할당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계승됩니까? 요셉에게. 야곱의 열두 아들의 장자는 르벤이에요. 그죠? 르벤인데 성경의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착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 야곱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여기고 그렇게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므낫세를 나중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48장 창세기 45절을 보니까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 바꿔진 순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자를 계승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했어요?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므낫세를 나중에 언급합니다. 자, 성경은 그 당시 창세기 48장 10절에 야곱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를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마치 이삭처럼 잘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됐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이름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칭이 유래되어 됐습니다만은 이제 요셉은 연로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도록 그 자녀를 순위대로 장남 므낫세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게 장자가 오른손, 차자가 왼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48장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박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도록 자리를 세팅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팔을 엇박고서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랍니까? 장자의 축복이 장자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48장 17절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로 옮기고자 하죠. 그러니까 18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마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좀 흐리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8장 19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의 찬반인 거예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일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의 찬말로 나도 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사랑의 뜻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들을 야곱은 알고 그렇게 손을 크로스하면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요셉이 마지막 장자가 므낫세인데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세요라는 청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다 라고 반복하는 것으로서 야곱의 확고한 그런 믿음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육신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처럼 야곱도 사람의 뜻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신앙의 측면들을 거의 보여주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생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성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의 응답 예화에 우리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 그것이 외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그 외적인 표현과 순종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뭘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보일 수 있다 말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삶을 복종한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너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뜻 앞에 모든 것을 바쳤던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설교가는 이런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으로서 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 대목은 아멘 해야지. 내 신앙하면서 뭐 갖고 신앙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또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업적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도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명예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성취한 모든 것들은 전도서에서 보이듯이 의미 없는 것이란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한 일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남을 때 그것이 영원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력이 드러나는데 그 공력이 드러날 때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삶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내 중심, 내 하고 싶은 그런 의지와 또 소망들을 자식에게 해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내 가정에 잠시 하나님 보내주셔서 맡아 양육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뜻을 분별해서 뜻 가운데 자녀도 양육하고 또 손주들도 돌보고 또 믿음으로 잘 뜻 가운데 세워가고 서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경배하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 임종에 거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죽거든 애굽이 아닌 어디에? 가나안에 나를 다시금 장사해달라고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애굽에서 보냈어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디로 가서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장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2절의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굳건히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애굽에 이민을 왔지만 그의 생각과 애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시온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그 요셉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고향에 묻히길 원하는 것은 거기가 그리워서 향수 그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한 땅은 내가 묻혀야 되고 내가 돌아가야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의 땅이 된다는 것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때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유언하는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47장 거기 29, 30절에서 그런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 요셉의 손을 넣게 한 것은 오늘날 해석하게 되면은 맹세와 서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약을 시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40장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디서 경배했어요? 침상 머리에서.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언급하길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것은 침상 머리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지팡이 머리라고 그러고 야곱은 노세한 땅에 침상 머리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해석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지팡이와 침상은 두 단어가 번역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이 몸을 붙이기에 따라 이 지팡이는 말테라는 단어를 쓰고 또 침상은 미타라는 단어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72년을 통해서 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지팡이 머리 의지에 경배했다. 이것을 이제 채택한 것인데 이 지팡이 즉 지팡이 머리 의지에 경배했다는 것은 이 지상적인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런 삶의 믿음의 삶의 행보였다라면은 그 삶을 특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서의 지팡이는 뭘 상징했냐면 순례자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해석됐던 침상머리에 앉았지만 그 지팡이가 필요해서 그 지팡이를 잡고 기력을 갖고서 영배했다는 거나 결국 그 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가 나그네고 또한 외국인의 모습의 상징적인 물건으로 표현했다면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던 야곱은 마지막 기운을 다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최후를 마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생을 마치길 계획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알 수 없는 것이 언제 어느데 어느 자리에 죽는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죽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 야곱의 마지막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일생을 예배로 마친다는 것은 엄숙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펼쳐보면 노년에 가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세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야곱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성화의 길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점점 믿음이 깊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년에 그의 깊은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야곱이 얼마나 성화된 성도였는지 우리 검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마지막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년의 야곱은 어땠냐? 아브라함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단 쌓는 그런 족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만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그 아들 그렇게도 보고 싶어했던 아들 요셉이 있음을 알고도 딴 생각하지 않고 아들 보러 막 달려간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고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와 다르냐면 애굽을 향해서 떠나려 했던 옛날 아브라함 이삭같이 기근을 피하려고 그냥 달려가는 그러한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들을 그리면서 아들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발이 가볍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더 묻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셉을 보려고 달려가는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잠시나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십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장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을 떠나기를 두려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신앙의 뭐요? 깊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났던 조부나 그 부친 이삭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행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야곱의 성숙된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뭐요? 신령한 눈이 밝은 성도였습니다. 말년의 야곱은 옛날 아버지 이삭같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이삭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의 영안은 밝아서 두 아들 중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크게 달랐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후 에서가 돌아왔을 때는 심히 떨었습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왜 장자인 나를 축복 안 하고 속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에서가 두려워서 떨은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어길 뻔했다는 자기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이 밝아서 신앙의 깊이와 성화의 수준을 넉넉히 보고도 남는 그런 모습이 노년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노년기 야곱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에 당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으리라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거기 하고 있죠. 현실의 눈은 어두웠지만 먼 훗일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선지자 같은 모습. 특별히 창세기 49장 18절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얼마나 구원을 사모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 야곱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심히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수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니와 또 창세기 49장 29절에 내가 내 열조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를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아들 요셉과 함께 애굽의 최고의 권좌 속에서 떵떵거릴 수도 있겠었겠죠. 그러나 애굽의 영화를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악순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더 고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또한 그 약속을 사모한 모세와 같이 그런 믿음을 방불케 합니다. 이처럼 말년의 야곱은 성경에 나타난 어느 족장보다도 어느 지도자보다 더 경건했고 신앙과 성화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많은 변화 혹은 야곱의 놀라운 성화의 모습이 지난 날처럼 탐심이 없어지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졌던 것,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본래 간교한 성품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화되어 수 있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그가 당한 환란이 그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그렇게 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환란과 고난은 그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하는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필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위로고 그 말씀이 고난을 당하는 나에게 살리시는 말씀이었다.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하면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혹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성화의 걸음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은 영혼이 더욱 밝아지고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다루시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외쳤던 그런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시작. 길은 갈수록 좋아진다.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된 모습 속에서 드러나 보여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젊은 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고 속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의 생애 동안에 그것이 일관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추하고 혈기왕성하는 야곱이 인생의 석양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집니다. 이렇게 야곱이 어떻게 전환되었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그때가 아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겁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꼭 우리가 해결하고 상고해야 할 성결 규제가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43장 14절.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야곱답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죠. 요셉이 베냐민 내 동생을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 첩자가는 것을 믿겠다. 그럴 때 이제 왜 쓸데없는 소리에서 베냐민까지 죽게 하느냐. 야곱이 굉장히 상심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야곱의 전 생애가 바뀌어지는 전환점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은 언뜻 봐도 야곱이 야곱답지 않은 캐릭터예요. 자기 자식들을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도 그것도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그런 말 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아니, 요셉도 자식을 잃은 거로 알고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삼아서 가슴 아파서 그나마 라헬의 얻은 자식 베냐민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이것은 쉬운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에이스대의 결단처럼 비장한 결단이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잃으면 그것도 역시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섭리 속에서 순복하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단하게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목적을 관철시키고 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란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명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서부터 그 인생의 변환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고 사단을 만들어내죠.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안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시원찮아. 네.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안 믿어집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를 비구시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는 잠자러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용하고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전에 비신앙적인 방법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고향의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다음에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뢰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인도하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자기 인격을 다듬어서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인생이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은혜를 갖고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나눠줘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야곱처럼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예배자로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애 최후에 여호와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장엄하게 떠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족장인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진면목 히브리 기자는 것을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죽은 모습, 축복하는 모습,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는 그런 생애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꼭 1년 전의 얘기인데 연주자매 모친 현권사님 이제 임종을 두세 달 앞두고 저희 내외가 찾아가서 5주 동안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해주세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한번 듣고 또 못 들으니까 그것을 침대 밑에 녹음을 했더라고요. 두 다음 주에 가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녹음해서 그 녹음한 얘기를 또 한 주간 계속 듣고 또 오면은 또 그것도 녹음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했다가 마치 오늘 본문에 침상에 지팡이를 잡고 경배했던 야곱처럼 침상에 누워서 믿음으로 예배했던 형무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서 영생 복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